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오늘 본문 12절까지 계속해서 성도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큰 단락이 맺는 12절까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며 함께 이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사무엘상 말씀으로 돌아갈 텐데 사실은 이 고난에 관한 주제가 베드로 전서에서만 끝나질 않아요. 사무엘상에서도 계속해서 고난이에요. 다윗의 고난, 그리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성도의 고난. 그래서 복음은 어느 구절을 보든지 이 고난의 주제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고난에 숨겨져 있는, 특별히 성도의 고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제 결론과 같은데요. 성도의 고난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고난, 후에는 영광. 이 세상에서는 잠시 고난을 거쳐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삶. 우리 성도에 가는 여정이 그리고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왜 꼭 이렇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왜 세상에서도 영광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광 이렇게 가지 않는가? 왜 고난을 거쳐 영광에 이르러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 우리가 참여되어 있는 주님의 삶이 그러하셨기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서는 잠시 고난을 통해 천국 영광에 이르셨으므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우리 모든 아들들의 삶도 잠시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른 삶을 증거하고 있고 이것이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다른 곳에는 없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나? 우리 삶에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와야 하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야 하나?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그 이유를 생각해봐도 확실한 답은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남보다 죄가 많아서 고난이 많을까요? 나는 남보다 더 선하고 의로워서 고난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이 의롭다 하신 욥이나 노아나 사도 바울이나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 해답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고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면 내 삶을 보게 하셨어요. 가장 복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가장 복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셨고 결국 예수님의 완전한 영광의 형상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의 가는 길을 가장 뚜렷하게 알려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 어디일까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흔들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이 말씀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도 고난에 대해 설명하시다가 결국은 복음, 성경,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안에서 너희 삶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믿음이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하나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있는 우리 삶을 확실히 깨닫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을 전혀 관계없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이루셨고 내 삶은 잘 돼야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필요한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오늘 본문에 전체 성경이 이러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에 대해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 관한 삶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10절에서 12절까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전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고난을 거쳐 영광에 이르러야 함을 증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까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 관한 말씀이라.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았지만 여러 구절들 생각나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따라오는 말씀이 뭘까요? 고난도 받아야 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을지 몰라? 받을까?가 아니라는 거죠. 받아야 하리라. 우리가 3절에서부터 살펴보았지만 must. 꼭 이 과정을 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영광에서뿐 아니라 고난에서도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 참여라는 단어가 교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자취, 즉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이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 삶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 형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서는 다 같습니다. 나름대로 고난을 거쳐가고 계세요. 이 땅에서의 복된 성도의 삶은 이렇게 고난받기까지 예수님 삶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셨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삶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하고요. 그 안에서 내 삶을 더욱 확실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고 안다고 해도 막상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여전히 성경 안에서 내 삶을 발견하지 않아요. 내 소견대로 믿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고요. 딴소리하고 살아요. 복음은 고난이 찾아오면 내 삶에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복음은 고난이 찾아오면 아무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고난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삶으로 찾아오면 고난이 빠진 복음을 믿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기복신앙이 잘못됐다고 인정해요. 다 알고 있어요. 욕해요. 그런데 내가 어느새 고난이 찾아오면 기복신앙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잘되게 해줘야지 왜 고난을 받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고난에서 예수님 삶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복음을 이해하고 내 삶으로 인정한다는 것, 이 고난 중에서도 내 믿음을 굳게 하여 예수님과 교제 나눈다는 것,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꾸 복음 말씀을 듣고 믿고 아는 것으로 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냥 무너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예배만 아니라 성경 공부에도 개인적으로도 또 기도 모임에도 자꾸 만나고 모든 모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이 은혜의 방편이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말씀으로 오지 않고 복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고난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다 무너지고 사람의 소견으로 가죠.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왜? 성령님을 주셨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돌아올 곳이 있어요. 찾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이길 힘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가? 그러한 성령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누구 삶에서 볼 수 있냐면은요, 이러한 베드로 전서를 쓰신 사도 베드로의 삶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어떠한 자였죠? 정말 열심으로 예수님 믿고 따르던 자였습니다. 아닌가요? 아니 자기는 예수님을 최고로 잘 믿고요. 자기 생명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며 따르는 제자 같았어요. 처음은 으쌰하고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믿음이었는지가 곧 드러나요. 언제부터 드러났을까요? 실상은. 실상은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이거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따라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가르치셨어요. 십자가 복음. 즉 고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자 베드로, 그렇게 잘 믿고 의심하며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죠? 그 고난의 복음만 들어도 그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으리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게 시작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치고 해도 듣지 않아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끊임없이 부인했어요. 고난의 복음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순전하게 사랑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면 어떡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계속 예수님 가시는 고난의 길을 막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고난의 복음을 부인한 것일까요? 그렇게 보였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더 사랑했어요.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드러나요. 결국은 자기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 자기 세상 안위와 유익 지키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버려요. 자기에게도 고난이 찾아올까봐. 그 시작점에 고난의 복음부터 부인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세상 영광 누리고 예수님 믿고 따르면 다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너희들 다 잘 되게 해줄 것이라가 아니라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니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자기로 똘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면 자기의 세상에서의 삶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기대와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도 어떤 믿음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고난받고 죽음으로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신에게도 그런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었고 인정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고난의 복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고난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귀를 막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성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예요. 나로 똘똘똘 뭉쳐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고요. 내 유익이 먼저예요.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언제든지 버려요. 자기 유익이 최고 목적이기 때문에 고난의 복음의 귀를 막아버리고 예수님이 십자로 가시는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죠?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 따르던 자들도 그랬고 이해하지 못하겠다. 못 알아듣겠다. 뭘 이해를 못해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뭐가 어렵습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 붕뜬 소리다, 아이고 내 삶하고 뭔 상관이 있어. 원하질 않는 거죠. 어려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음은.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이 십자가 복음과 천국 복음에서 드러나는 거지. 모르고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절대로 아닙니다. 나에게 걸림이 되는 메시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키려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았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기억나시죠? 고난의 길로 가실 그 그리스도를 세상은 어떻게 볼 거냐? 조롱하고 멸시하고 버릴 거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 영원한 구원의 현실이 임하는데 그것을 죄인들은 원치 않고 그저 눈앞에 세상 영광을 위해 십자가로 가실 예수님을 대적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결국 이렇게 십자가 복음 부인하다가 실제로 십자가 고난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 바로 면전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합니다. 그 면전에서, 그 앞에서. 고난의 복음의 귀를 막고 부인하니까 결국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 가요. 내 주님은 고난의 주님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이어야 합니다. 왜? 내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의 주님을 믿으면 나도 고난의 길을 가야 하니까. 베드로에게는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천국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보이질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자기의 가장 큰 문제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뿐이었죠. 그저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 영광 누리며 자기 정욕 채우는 게 더 귀했기 때문에 고난의 메시지, 천국 복음에는 귀를 막는 거죠.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을 처음부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그 고난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 고난의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을 부인하고 고난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막아서는 베드로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러한 베드로의 생각이 누구에게서 나온 생각이라고 하셨죠? 심각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시겠어요? 21절에서 24절. Matthew chapter 16 verse 21 through 24.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16장 21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난의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쫓아나온 생각이라고 하세요? 사단을 쫓아나온 생각이라. 베드로의 그러한 믿음은 참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을 쫓아나온 생각을 믿는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믿음이 다 거짓이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천국 구원의 현실, 복음은 버리고 그저 뭘 생각했다고요? 사람의 일, 사람의 죄악된 생각, 그 자기 정욕만 쫓아갔다는 뜻이에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왜? 자기 자신으로 똘똘똘 뭉쳐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진 않아요. 그 17장으로 가보면 다음 장에 엿새 후 이렇게 꾸짖음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을까요? 엿새 후에 17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시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화되시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천국 교제를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너무나 기뻐했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지어 나도 함께 여기 살게 해달라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모여서 나누신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나누셨을까요? 제자들은 거기서 무슨 말씀을 나누시는 걸 들었을까요? 마태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하고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 즉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도 고난의 복음이었어요. 그때도 베드로가 듣질 않아요. 그리고 이 변화사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셔야 함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뭘 들었죠? 예수님을 고난에서부터 구하려고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막으려고 검까지 빼어들고 그 길을 막았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바치려고 검까지 천부장이 왔는데 그리고 결국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부인하고요.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복음을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 소견대로 믿었어요.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가실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쳐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픔과 절망에만 쌓여 있었어요. 두 제자가 슬픔과 절망에 쌓여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죠.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자신들의 삶을 맡겼던 그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것으로 인해 절망하고 슬퍼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삶이 다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복음서에 보면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안 믿었을까? 참 이해가 안 가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세요. 뭐 하셨죠? 그리고 성경을 풀어 성경이 증거했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또 가르쳐 주세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고난의 복음에 귀를 막고 살았던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 즉 말씀이 전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이 마음이 딱딱한 자들, 세상 때문에 꾸짖으십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에 이르기 위해 먼저 고난을 거쳐가야 함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세요. 고난을 거치지 않고 가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없다는 것을 다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성도들도 영광에 이르기 위해 고난을 거쳐가야 함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 예수님을 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여셔 그 제자들이 이 고난의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그 고난으로 인해 이루신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있는 자기들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고 인정하고 알기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두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누구를 보내세요?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시어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고난의 십자가 복음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지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들에게 내려주신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 깨달아갔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모든 죄사함과 의롭담을 입고 영원한 천국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하여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영원한 천국 축복으로 가는 길, 영광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사도들은 또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맛보고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도 이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고난에 관한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에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고난에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그 고난의 복음을 자기들이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이해한 후에 사도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르쳐 뭐라고 정의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계시록 1장 9절에서 배웠어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하는 자라. 자기 아이덴티티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된 자라. 그 환난을 부인하던 제자들이 베드로는 고난의 사도, 고난의 메시지를 이 베드로 전서에서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더욱 참여하여 예수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복음을 그들의 입술로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증거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신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여기까지 가요. 형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 것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은 것 이뤄주셔서 누리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고 깨달아질 때,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인정하게 될 때에 성도들은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직도 이 십자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 이제 성령님의 은혜로 눈과 귀가 열려 자신의 죄와 사망과 심판의 현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고난이 보입니다. 왜? 그게 없으면 내 구원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내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고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기까지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자기만으로 똘똘똘 뭉쳐있고 세상만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고난의 복음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베드로 처음 모습처럼 고난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별로 알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뭐만 생각할까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 세상 밖에는 보이지가 않고, 세상 밖에는 들리지가 않고, 세상 밖에는 인정이 안 되고, 그 현실 외에는 내 삶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는 성경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여전히 미련한 것이요, 거치는 것이라. 미련한 메시지예요. 걸림돌이 되는 메시지고.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는 귀를 막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믿고 깨닫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오로지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고난의 주님이 아니면 우린 소망이 없습니다. 그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또 베드로 전서를 통해 우리 고난에 숨겨진 복된 현실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런데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고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로 살아갈 겁니다. 잘 믿는다 하는 자들도 넘어질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고난과 우리 앞에 닥칠 여러 시련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내일 당장 만나게 될 여러 고난과 시련,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누구나가 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베드로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도하고 계세요. 베드로같이 고난의 복음에 귀를 막았던 우리도 주님이 끊임없이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를 굳건한 믿음에서 자라가도록 회복시켜져 가십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거쳐가야 할 고난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저주나 심판이나 벌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 이것만큼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저주와 심판과 벌로서 받아야 되는 모든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정죄하시고 또 벌 주실까요? 내가 고난받을 때 아유 하나님이 날 벌 주셔서 이런가 보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또 말씀드리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이 정도로 될까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은 형벌,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무한하고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 이 정도 세상에서 일반 은혜의 현실 속에서 받는 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죄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고난은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때 찾아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거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거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거나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다거나 더 이상 우리 주님이 아니시라는 증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축복의 영광을 소유한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참아들 대신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장에 가면 고난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의 징계라고 말씀하세요. 징계는 자기 자식이 아니면 안 주세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러세요? 사생하라, 고하라,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더 자라가게 하려고 양육하시는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고난이라고 하세요. 사랑의 증거지 형벌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받기까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앞절에서 보았지만 6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가셔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오히려 고난을 거쳐서 믿음을 더 지키게 하세요. 정금같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권능의 손에 우리 삶을 맡기며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나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시간이라고 하세요. 우리 삶을 예수님 안에서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고 하십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 한심한 베드로가 어떤 믿음의 사도로 서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도 그의 길을,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고난이 찾아올 때 성경은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니까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라? 아니에요. 기뻐하라고 하세요. 그 말이 되세요? 고난 중에 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세요? 그 현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1 Peter chapter 4 verse 13 through 14.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요 말씀에서 조금 다른 면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4장 13절 14절 12절부터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 삶에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아 이상하다, 이거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받아야 돼,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하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련은. 그런데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자, 이 뒷구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우리 위에,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부어지면 뭐 다 뭐라 그래요. 아, 성령님이 부어지시면 내가 이런 축복도 받고 세상적인 영광도 누리고 병도 낫고 권능도 행하고 뭐 이런 은사도 받고 신비한 체험도 할 거라고, 세상에서 성공할 거라, 그래서 간증할 것이 너무나 많아질 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계신 증거를?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될 것이라는 걸로 알려주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받기까지 그리스도와 교제 나누게 하실 것이라. 고난이, 또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복주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받으며 간증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나는 이런 고난을 받으니까 이게 나에게 은혜라. 사람들이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고난에서 건져지고 뭐가 잘 돼야 간증이라고 들어주고, 아, 그런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난이 증거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서 성화를 이뤄가시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1장 4절에서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너희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고난. 우리가 참 성도라는 증거, 천국에 속해 있다는 증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 고난이라고 하십니다. 고난이 증거예요. 우린 반대로 생각해요. 고난이 없어져야 증거라. 그런데 그 반대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 10절에서 12절에 전에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증거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증거하신 것이라. 결국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즉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관해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세하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으로 성취하신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친히 증거하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복음의 메시지가 다를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고 세상에서 번영하는 걸로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더욱이 믿는 성도들은, 믿는 교회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증거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복된 특권일까요?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통해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신다면, 나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로 가시어 자기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모든 죄와 심판에서 건져주셔서 천국 축복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영광이 내 삶에서 요만큼이라도 증거된다면, 나타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과 특권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욱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더 그 영광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이 고백까지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에서 영광으로, 죽음에서 천국 생명으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갈 축복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의 비밀을 우리에게 더 뚜렷하게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해주시고 헤매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더욱 기쁨으로 예수님 증거하고 영광의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거쳐 영광에 이르러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도 잠깐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에 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들들로서 고난을 거쳐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에 성령님께서 들을 귀를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 이 고난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 그 고난이 있도록 있을수록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천국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